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수산청이 오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에서 잡은 물고기를 검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은 수산청의 검사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전용 장비로 검출할 수 있는 양보다도 적은 1kg당 8베크레를 기록해 검출되지 않음에 해당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처리소를 태평양에 방류하기 시작한 뒤 이 해역의 수질과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어제 북한 정권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미국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는 방식으로 안보리를 무시했다며 유엔 안보리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항상 그래왔듯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행위를 자위권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고 이는 김정은 정권이 자국 북한 주민들의 절박한 복지 등 여러 필요보다 편집증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규탄 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없이 종료됐습니다. 미국이 최근 타이완에 5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가운데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32대와 군함 9척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이에 대응해 자체 군용기와 군함을 출격시키고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 앞서 국무부는 타이완에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등 5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해 이를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방부는 미국의 무기 판매는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악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서아프리카의 니제르 군부가 프랑스 대사에게 48시간 안에 니제리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니제르 외무부는 어제 실뱅 이테 니제르 주재 프랑스 대사가 니제리의 신임 외무장관 면담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48시간 안에 니제르를 떠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합법적이지 않은 자들은 추방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이런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AFP 통신은 프랑스 외무부가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대사에 대한 조치는 전적으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니제르 당국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니제르 군부는 프랑스가 쿠데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이달 초 프랑스와의 군사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었습니다. 4개국 출신 우주비행사 4명이 탑승한 민간업체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오늘 성공리에 발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우주정거장의 스페이스X 캡슐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4명의 대원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비행사들을 실은 스페이스X 크루 드래곤 우주선이 오늘 오전 3시에 남부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팰컨 9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무사히 목표 궤도에 안착한 이 우주선은 27일 내일 우주정거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중부의 산유국 가봉에서 대통령 선거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42년간 장기 집권한 아버지 오마르가 2009년 사망하면서 집권한 알리 봉고 온딤바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은 봉고 대통령의 3인 힘이 유력한 가운데 다른 13명의 후보가 대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일부 야권의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알버트 온도 오사 후보는 가봉은 봉고 집안의 소유물이 아니라면서 56년에 걸친 장기 집권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 이어서 부정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향후 폭력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아주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빅 베네딕트. 그는 첫눈에 반한 레슬리와 결혼식을 올리고 텍사스에 사는데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 레슬리는 멕시코계의 아픈 가난한 갓난아이를 위해 의사를 불러줍니다. 그녀는 중남미계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죠.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 이들을 돕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56년에 개봉한 조지 스티븐스 감독의 자이언트입니다. 자이언트는 거대한, 거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당시 영화관에서 개봉됐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방영될 정도로 유명한 미국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의 고전 영화로 오르내리고 있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록 허드슨, 제임스 딘이 출연했는데요. 영화 자이언트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끝난 후까지 베네딕트 일가와 우연찮게 기름이 나는 곳을 찾아내 자수성가한 제트 링크라는 한 인물의 삶과 사랑, 좌절, 희망을 그린 작품입니다. 미국 현대사의 변천을 엿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자이언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방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빅 베네딕트는 종말을 구입하기 위해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린튼가를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린튼 씨의 딸인 레슬리를 만나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들은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낍니다. 이후 두 사람은 급속히 가까워져 사랑을 하게 되고 마침내 양가의 허락을 얻어 결혼하죠. 결혼 후 레슬리는 빅을 따라간 긴 열차 여행 끝에 광활한 텍사스에 도착합니다. 자동차로 며칠을 돌 정도로 광대한 대지를 갖고 있는 빅의 농장을 보고 레슬리는 입을 다물 줄 몰랐는데요. 레슬리는 목장 생활을 익히기 위해 여기저기를 살피고 다니는데 그러던 중 빅의 조수나 마찬가지인 제트 링크가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친절하게 이곳저곳을 안내해줍니다. 레슬리가 집에 들어온 뒤 점차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에 불쾌해하던 빅의 누이는 사나운 말을 타고 나갔다가 낙마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누이는 유언으로 가깝게 지내던 제트 링크에게 약간의 땅을 상속으로 남깁니다. 이에 제트는 불모의 땅 대신 현금을 주겠다는 빅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 땅에 자기 소유의 작은 목장을 건설하죠. 그 뒤 세월이 흘러 제트의 땅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자 그는 막대한 재벌로 성장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레슬리에 대한 사랑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고 괴로워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제트 링크 팀, 제트 링크의 테마곡이었습니다. 제임스 딘이 맡은 배역이 제트 링크죠. 미국의 서부극 자이언트는 에드나 퍼버의 1952년 작품인 자이언트 소설을 기반으로 조지 스티븐스 감독이 연출했는데요. 당시 미국의 현실과 이상이 맞물린 작품이 바로 자이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지 스티븐스 감독의 대표작으로는 셰인과 젊은이의 양지 그리고 자이언트가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영화는 아메리칸 드림에 관한 3부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서로 다른 시간 배경을 다루고 있지만 미국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고찰하는 공통점이 있죠. 셰인은 서부 개척 시기가 끝나가는 미국, 젊은이의 양지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 그리고 자이언트는 1920년대 석유가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이언트는 제목에 걸맞게 상영 시간이 3시간을 훌쩍 넘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뛰어납니다. 자신의 촬영분을 마치고 얼마 후 자동차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제임스 딘의 연기가 특히 볼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조지 스티븐스 감독은 텍사스의 광활한 풍광을 영화에 제대로 담아냈고요. 당시로서는 드물게 인종과 계층 차별의 문제도 흥미롭게 다뤘다는 평도 받고 있는데요. 또 자이언트는 수많은 등장인물과 화려한 캐스팅으로 방대한 스케일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이언트 팀. 영화 자이언트의 주제곡이죠.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자이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 제임스 딘의 유작입니다. 반항적이고 충동적인 젊음을 그는 이 영화에서도 연기했는데요. 특히나 중년에 접어든 퇴락한 제트, 술에 절어 세상을 비웃는 듯한 모습은 아련한 슬픔으로 영화 팬들을 인도하고 있죠. 미국의 배우 제임스 바이런 딘은 1955년 영화 에덴의 동쪽에서 섬세한 청년 역할로 냉전 당시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뇌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했습니다. 또 1955년 이유 없는 반항을, 그리고 다음 해에는 자이언트를 찍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새 작품을 남기고 그는 자동차 사고로 1955년 9월 30일 세상을 떠났죠. 짧은 활동 기간에 남긴 그의 강렬한 이미지는 이후 현대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제임스 딘은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물체를 겨우 흐릿하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그를 상징하는 견눈질은 시각장애 때문에 생긴 버릇이었다고 하죠. 영화 자이언트 감독인 조지 스티븐스는 배우였던 부모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일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연극과 밀접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카메라맨으로 처음 영화계에 뛰어들었고요. 1933년에 감독으로 데뷔하게 되죠. 캐서린 헵번이 주연한 앨리스 애덤스로 감독으로서 입지를 다졌고요. 1930년대 후반에는 진저 로저스와 프레드 에스테어의 작품을 여러 편 제작한 바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비롯해 아직도 수작으로 꼽히는 고전 작품들을 여러 편 감독했죠. 여주인공 레슬리 역할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영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배우로 아역배우로 시작해 원숙한 연기력과 외모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보랏빛 눈동자는 그녀를 상징하는 특색으로 여겨졌는데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고요. 미국 영화연구소 여성 레전드 목록에 일곱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클레오파트라, 녹원의 천사, 버터필드 8,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등이 있죠.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헌트 씬, 사냥하는 장면 함께 듣고 오시죠. 그렇다면 영화 자이언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미국 텍사스는 어떤 곳일까요? 미국 남부에 있는 주로 면적은 알래스카주 다음으로 넓고 인구는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많습니다. 1836년 멕시코에서 텍사스 공화국으로 독립했다가 1845년 미국의 28번째 주로 흡수됐는데요. 텍사스는 멕시코 문화와 가장 많은 접합을 이루는 주의 하나로 텍스멕스라는 고유의 음식 문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넓고 평평한 지대 덕분에 미국에서 자가용 대형 트럭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곳이기도 하고요. 크다는 걸 강조할 때 텍사스 사이즈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텍사스는 프랑스의 본토보다 약 1.2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텍사스는 서부 영화의 대명사 같은 곳으로 카우보이 하면 떠오르는 곳이죠. 1년 중 여름이 가장 길고요. 날씨가 변덕스럽기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텍사스 하면 왜 카우보이가 유명할까요? 텍사스 카우보이는 미국 국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전설적인 남성들을 대표하는 말인데요. 그들의 전성기는 역사상 짧은 시간에 걸쳐 있었지만 목장에서 소몰이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카우보이는 예술, 영화, 노래, 시, 소설을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디미트리 티옴킨의 Medley Fight Scene, Yellow Rose of Texas, 결투 장면, 텍사스의 황색 장미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자이언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이언트는 500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자한 1950년대식 블록버스터 대작입니다. 약 3,900만 달러의 흥행을 불러일으켰는데요. 1957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작품상, 그리고 제임스 딘과 록 허드슨이 남우주연상, 미술상, 의상상, 음악상 등 10개 부문 후보작으로 올랐고요. 그중에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개봉을 2주일 앞두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제임스 딘의 유작이기도 한 이 작품으로 그는 사후에 연속 2년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영화 자이언트의 음악은 영화 음악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디미트리 티옴킨이 맡았는데요.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현대음악 몇 소절을 영화에 끼워 넣던 전통을 깨고 영화 전편에 흐르는 음악을 창작곡으로만 채운 선구자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티옴킨은 미국인 영화음악 작곡가로는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곡을 썼다고 하는데요. 티옴킨이 작곡한 영화음악으로는 잃어버린 지평선, 하이눈, 백주의 결투, 로마 제국의 멸망 등 여러 작품이 있죠. 노래 듣고 옵니다. 메들리, 토이 트럼펫 마치, 크리스마스 모닝, 엔젤스 리턴, 장난감 트럼펫 행진, 크리스마스 아침, 엔젤의 귀환,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듣고 옵니다. 영화 자이언트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임스 딘의 연기는 환상적이었다. 이토록 멋진 영화를 지금 다시 볼 수 있을까? 긴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은 영화다. 제트가 파티장에 홀로 남아 울부짖는 장면이 왜 그렇게 서글프고 고독하게 느껴지는지 정말 재미있고 여운이 남는 영화다. 미국이라는 역사의 개척에 자리했던 숭고한 개인들, 미국 서부극의 역작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자이언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의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 리포터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멋진 연기부터 록 허드슨의 훌륭한 연기와 제임스 딘의 날카로운 연기까지 자이언트는 위대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호평했고요. 미국의 연예 주간지 버라이어티 평론가는 먼지로 뒤덮인 텍사스 평원의 숨막히는 파노라마 장면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수준에서 강력히 기록되는 뛰어난 영화다. 이야기 자체에 전달해야 할 확고한 메시지와 극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메들리, Romantic Interlude, Love Theme, 낭만적인 간주곡, 사랑 테마곡,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자이언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극중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장면 중에 하나인 제임스 딘의 독백은 실제 제임스 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화 후반 작업 중 중요한 장면의 녹음을 남겨둔 채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죠. 조지 스티븐스 감독은 흡사한 목소리를 가진 배우를 수소문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단역을 전전하던 무명 배우 닉 애덤스는 감독을 찾아가 목소리 연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목소리는 전혀 달랐지만 극중 제임스 딘의 슬픔을 잘 표현했다는 이유로 만족해했다고 하는데요. 닉은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주인공인 제임스 딘을 괴롭히는 이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를 몰라주던 닉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은 바로 제임스 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둘의 인연이 시작된 거였죠. 결국 닉 애덤스의 목소리 연기로 자이언트의 감동적인 순간이 완성됐습니다. 목장에 갔다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레슬리를 보고 제트는 총소리를 내곤 그녀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레슬리와 함께 더운 날 짧은 이야기를 나눈 뒤 레슬리는 다시 집으로 향하는데 레슬리의 발자국이 찍힌 자신 토지의 진흙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트는 그 땅을 파보는데요. 기계를 만들어 계속해서 땅을 파던 제트는 석유를 발견하고 아주 큰 부자가 되죠. 레슬리의 발자국이 찍힌 땅,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레슬리의 며느리는 백인이 아니라 멕시코계였죠. 그들은 식사를 하러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는데 식당 주인은 이들을 마지못해 앉게 하지만 또 다른 멕시코계 사람이 들어오자 식당 주인이 그들을 내쫓습니다. 결국에는 이를 보다 못한 빅 베네딕트와 식당 주인이 주먹 싸움을 벌이는데요. 그는 빅을 때려눕힌 뒤 자신의 식당의 규칙이 적힌 팻말을 빅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손님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었죠. 빅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레슬리에게 자신은 헛살았다 생각한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아내 레슬리는 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은 나의 영웅이 됐어요. 영화가 끝날 무렵 제트는 꽤 성공했지만 방송에 출연하는 날 술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기죠. 레슬리, 그녀는 너무 예뻐.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제트 링크, 오일 베런, 제트 링크 석유 재벌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청춘의 우상 제임스 딘으로 유명한 영화 자이언트였는데요. 당시 제임스 딘을 보려고 여성 팬들이 영화관으로 구름떼같이 몰려들었다고 하죠. 마지막 곡으로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The Eyes of Texas Are Upon You, 텍사스가 그대를 주시하고 있어요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자, 2023년 8월 한 달 관심을 끈 여성 관련 뉴스 정리해 볼 텐데요. 이들의 여성 뉴스 키워드는 여성 패션 디자이너,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 감독, 그리고 성전환 체스 선수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성 패션 디자이너.
네. 네. 자, 세계 패션의 흐름과 패션 산업을 알고 싶다면 이곳에 가야 합니다. 바로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 영국의 런던, 그리고 미국 뉴욕입니다.
네. 예. 세계 4대 패션 도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뉴욕은 세계 유명 패션 디자이너를 배출한 저명한 패션 스쿨이 많습니다.
그렇죠.
파슨스가 떠오르네요.
예, 파슨스와 더불어서 FIT가 있습니다.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이고요. 네. 그리고 Pratt Institute 있습니다. 네. 뉴욕에 있는 세계적 명성의 패션 스쿨이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네. 이런 세계적 명성의 패션 스쿨에서 공부하는 학생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네.
자, 2015년에 진행된 미국 패션 디자이너 협의회 글래머 맥켄지 앤 컴퍼니 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방금 이렇게 언급했던 유명 학교의 패션 전공 졸업반의 약 85%가 여성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성이 패션 산업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텐데요.
네.
그런데 봄하고 가을 이렇게 세계 4대 패션 도시에서 열리는 패션 위크 쇼를 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네킹 같은 남녀 모델들이 런웨이 위에서 화려한 워킹을 하고 쇼가 끝나면
네.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남성입니다.
남성이죠.
쇼가 끝나고 걸어 나오는 이 쇼의 주인공, 의상 디자이너가 바로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익숙한 풍경입니다.
네네.
여성 소비자가 지배적인 산업 분야지만은 남성이 주도하는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네.
패션 피라미드 꼭대기에 성 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뭐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요, 세계적인 주요 패션 브랜드의 여성 임원 비율 14%밖에 안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목하는 행사와 그 의미를 뉴욕타임스 신문이 조명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보죠.
예. 패션 산업은 주로 여성들의 꿈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요 직책은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LVMH 같은 대형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디자이너의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네.
자, LVMH,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죠.
네.
보통 모엣 헤네시 루이비통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티파니라는 브랜드가 이 회사 소속이고요. 펜디, 크리스찬 디오르, 보석, 시계, 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60여 개 이상의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남성 지배 산업 구조 속에서도 이미 변화의 흐름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요, 디올이 첫 여성 창작 감독으로 마리아 그라지아 키우리를 영입했고요.
네.
샤넬은 2019년에 역시 여성 디자이너 버지니 비아르를 임명했습니다. 에르메스 여성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고요. PB 필로의 복귀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PB 필로 역시 세계적인 여성 패션 디자이너죠.
네네.
자,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게 패션계의 변화이긴 해도 뭐 그렇다고 남성 지배 구조에 뭐 과연 영향을 끼치는가 이거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여전히 세계에서 최고급 브랜드에서 여성 디자이너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변화의 물결을 소개하는 움직임이 이 주류 사회에서 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겠는데요. 가장 주목할 내용은 뉴욕에 있는 이 세계적 명성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매트의 의상연구소가 여성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전시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전시가 뭐 이 의상연구소가 세워진 이래 85년 만에 그 남성 디자이너는 전혀 없는 첫 번째 여성 디자이너 전용 전시라면서요.
정확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여성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단독으로 소개했던 전시는 거의 없었기도 하지만
네.
이번 전시에는 여성 디자이너들의 업적과 기여를 재조명하는 게 목적인 만큼 여성 디자이너만의 아주 큰 행사입니다. 이 전시가 12월 7일부터 내년 3월 초까지 열립니다.
자, 전시 내용 좀 더 알아보죠.
네. 70명 이상의 여성 디자이너의 작품 약 80점을 전시하는데요.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여성 주도 패션계의 계보를 추적하고요. 선구자적인 여성 디자이너들을 조명하는 전시회입니다.
네.
유명 디자이너들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도 선보일 텐데요.
네.
그중에서도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여성 디자이너들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인 만큼 그 당시의 작품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전에는 아주 드물게 코코 샤넬, 마담 그레 같은 역사적인 여성 디자이너 단독 전시회를 열었었는데요. 여성이 패션계에 미치는 역할을 조명하고 또 주창하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관람 포인트입니다.
네. 자, 뉴욕 매트에서 열리는 전시 말고 또 다른 굵직한 전시도 열린다고 하죠.
예, 바로 다음 달입니다. 델라웨어주에서 앤 로우 아메리칸 꾸치르 전시회가 열립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이 전시를 미국 패션계가 여성 디자이너들의 역할을 주목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자, 디자이너 앤 로우. 미국 퍼스트레디였던 재클린 케네디가 1953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결혼할 때 입었던 그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한 인물입니다.
네. 뭐 재클린 케네디라고 하면은 영부인으로서 또 패션의 어떤 아이콘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당시 그 웨딩드레스 역시 화제였다고 하는데 앤 로우 어떤 사람인가요?
네. 1898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양장점의 노예였고요. 어머니가 옷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옷을 짓는 것이 삶이 된 앤 로우는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교계, 정치계 유명 인사를 위한 옷을 만들면서도 백인 디자이너들보다는 못한 대가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주 컸답니다.
네.
패션 히스토리 타임라인에 따르면요. 재클린 케네디의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준 인연으로 재클린으로 추정되는 그 익명의 기부가가 앤 로우의 부채를 갚아줬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앤 로우 씨는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는 흑인 디자이너였습니다.
흑인 디자이너.
네. 다음 달에 열리는 전시회는요. 그의 작품을 소개하는 가장 큰 전시회라고 합니다.
네. 앤 로우 전시회 외에 또 다른 전시 뭐 행사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10월에는요. 뉴욕의 유대인 박물관에서 열리는 프랑스 디자이너, 프랑스의 여성 디자이너 가비 아기온이 설립한 프랑스 명품 의류 클로에 전시회가 있고요. 11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도 같은 주제의 다른 인물 전시회가 열립니다.
네.
세계 패션계에서는 이렇게 연속으로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서 여성 디자이너들이 이룬 그 폭넓은 성취와 기여를 알릴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여성 디자이너들의 활약이 이제서야 주목을 받는 이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여러 이유를 꼽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성별과 사회적 변화 그리고 여성에게 투자할 의욕이 부족했던 금융계의 태도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션 산업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여성 디자이너들에 대한 지원과 주목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여성의 창의력과 성공은 어느 산업에서도 어떤 산업에서도 중요할 텐데요.
네.
신문은 이 패션 산업도 그것을 깨닫고 변화를 시작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블라트코 안도노브스키 감독인데요. 올해 여자 축구 월드컵에 출전한 미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블라트코 안도노브스키 감독. 2023년 국제축구연맹 FIFA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16강 탈락 이후 미국이 16강 탈락 이후 책임지고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상 경질된 건데요. 부임한 지 3년 10개월 만에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여러 매체에서 주요 소식으로 다뤘는데 내용 좀 보죠.
네. 블라트코 안도노브스키 감독이 8월 16일 사임했다고 여러 주류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안도노브스키 감독의 사임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는데요.
네.
이 감독의 지휘 아래 여러 대회 미국 그 여자 축구 대표팀이 출전을 했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네.
이 안도노브스키 감독은 2019년 10월부터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동메달에 그쳤고요. 지난 20일 막을 내린 2023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는 16강에서 탈락을 하는 등 이 세계 최강팀 미국으로서는 정말 굴욕을 겪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베트남과의 경기에서만 이겼고요. 네덜란드 포르투갈하고는 비겼습니다.
네.
그리고 스웨덴과의 경기에서는 패했고요. 이 월드컵 대회 전부터 3연패의 꿈을 이룰 것인가 기대가 아주 컸었는데
네.
16강 탈락. 미국민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감독의 전략도 선수 운영에도 비판이 많았더라고요.
예, 예. 이 안도노브스키 감독은 이번 월드컵 동안 선수 발탁과 전술, 선수 운용 방식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 핵심 선수들에게 기존과는 다른 역할을 주거나 신예 선수들을 발탁하면서도 또 출전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 여자 축구 대표 팀 감독 자리 공석인데 앞으로 경기 준비에 지장이 좀 있겠어요.
네네. 지금으로서는 그 9월에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친선 경기는 수석 코치인 트윌라 킬고어가 감독 대행으로 임명돼서 이끌게 됐고요. 2024년 파리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안도노브스키 감독 북마케도니아 출신 미국인 남성인데요. 자리를 떠나는 심경 좀 들어봐야죠.
예. 자, 지난 4년 동안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 재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선수들을 감독하는 것 내 인생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안도노브스키 감독은 이번 월드컵 결과에 실망을 하지만 이 팀이 이룩한 진보 또 그들이 서로에게 보여준 지지 그리고 전 세계 선수들에게 제공한 영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마지막 키워드 짧게 보겠습니다. 국내 뉴스는 아니지만 특히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은 이슈이기 때문에 골랐는데요. 세계 체스 연맹이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 선수의 경기 출전에 제동을 걸었나요?
네. 이 세계 체스 연맹이 지난 14일에 성전환자에 관한 출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여자 체스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건데요.
네.
연맹 측은 성전환은 선수의 자격 및 대회 참여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고요.
네.
특히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경우 연맹의 추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여성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여성 선수 타이틀 보유자가 남성으로 전환을 하면 성전환을 하면 그 타이틀이 박탈되고요.
오.
다시 여성으로 성을 바꾼 성전환자 남성은 원래의 그 여성 선수권 타이틀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세계 체스 연맹은 앞으로 2년 안에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네. 이 지침의 반응 어떤가요?
예. 미국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 이 지침이 시스 여성과 트랜스 여성 그리고 체스 게임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스 여성이라는 것은요 심리적으로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생물학적으로도 여성인 사람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네, 참 용어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예. 자, 체스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런 문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제 스포츠 단체 중에는 성전환자 선수들의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제수영연맹이 그렇고요. 세계사이클링협회, 세계육상연맹 등에서도 아주 유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뷰이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어제 북한 정권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북한 정권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불법적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는 방식으로 안보리를 무시했다며 유엔 안보리에 강력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항상 그래왔듯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행위를 자위권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고 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절박한 복지 등 필요보다도 편집증적인 행동과 이기적 이익을 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계속 두둔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행태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불구하고 이에 대해 규탄 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일본 수산청이 오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에서 잡은 물고기를 검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과 로이터통신은 수산청의 검사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전용 장비로 검출할 수 있는 양보다도 적은 1kg당 8베크레를 기록해 검출되지 않음에 해당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처리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 시작한 뒤 이 해역의 수질과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어제 발전소 인근 해수들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0베크렐 미만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규모에도 못 미치고 세계보건기구의 식수 제한 기준인 만 베크렐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 주민들 사이에선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타이완에 5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가운데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32대와 군함 9척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이에 대응해 자체 군용기와 군함을 출격시키고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탈환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어제 이곳에 러시아 군사기지를 무인기로 타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통제지역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크림반도의 페렐발루에 위치한 러시아군 126 해안방어 여단을 무인기로 공습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매체를 인용해 정보당국 대변인이 이날 러시아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용병 조직인 바그너 그룹 전투원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충성 맹세문에 서명할 것을 법령으로 공식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는 이 조직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거진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러시아군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거나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러시아에 대한 공식적인 충성 맹세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서아프리카의 니제르 군부가 프랑스 대사에게 48시간 안에 니제르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니제르 외무부는 어제 실뱅 이테 니제르 주재 프랑스 대사가 니제르의 신임 외무장관 면담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48시간 안에 니제르를 떠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4개국 출신 우주비행사 4명이 탑승한 민간업체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오늘 성공리에 발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우주정거장의 스페이스X 캡슐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4명의 대원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중부의 산유국인 가봉에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42년간 장기 집권한 아버지 오마르가 2009년 사망하면서 집권한 봉고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BBC 방송은 봉고 대통령의 사면임이 유력한 가운데 다른 13명의 후보가 대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